역사고전 강의 제23강 읽겠습니다. 23강은 284, 285, 86, 87, 88, 89, 90, 91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책 고전 강의 이거 읽으면서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실제로 강의를 한 내용은 이거보다 많겠죠.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 담으면 책이 되진 않잖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이게 강의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의록이 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옮기면 강의록이겠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옮기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좀 그런 거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의록이라고 뭐 누가 부르면 뭐 아니라고 막 박박 우길 생각은 없는데 강의했을 당시에 강의를 들은 분들도 이제 책이 딱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강의 들은 내용하고 좀 전혀 다른 애는 아닌데 아 강의 들을 땐 이랬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니까 이렇구나. 그것이 전달되는 형식이 다르잖아요. 형식이 다르면 그것에 걸맞게 좀 달리 갖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의 20일이라고 하는 그 잡지의 격주로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이제 연재했던 글들, 물론 저도 완전히 그런 글들을 배제하고 책을 묶을 때, 이를테면 서평집이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저기 발표했던 것을 완전히 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묶어서 책으로 낸다든가 그럴 때는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섬세하게 좀 편집자, 그거는 필자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편집자에게 의견을 묻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그냥 거저 먹으려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옮겨버리면 그런 건 좋지 않지 않나. 여튼 23강은 계몽주의자, 이게 발문을 보면 계몽주의자들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의 시대, 낙관적 진보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세 개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과학의 성과는 계몽주의자들의 노력을 거쳐 대중화된다. 이렇게 해서 이성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이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미래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는 낙관적 진보주의가 그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다. 과학자나 계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겠죠. 계몽주의하고 이성의 시대, 낙관적 진보주의 이런 말들, 그 다음에 과학의 성과 이런 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과학혁명하고 계몽주의는 거의 뭐 쌍생아처럼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인데 계몽주의는 과학보다도 좀 범위가 넓죠.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만을 가리키는 말인데 계몽주의는 오늘날에도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과학을 배우는 학생이 도대체 왜 백신을 거부하지? 뭐 그런 생각.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자라는 것을 과학과 계몽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제가 아무리 뭐 호랑방당한 헤겔 형이상학을 전공한다, 뭐 존재론을 읽는다, 뭐 천주교 신자다, 어쩐다 해도 저는 아주 밑바탕에는 과학과 계몽주의 이것이 있죠. 과학과 계몽주의. 논리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런 말 써가지고 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누가 이제 저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저, 이게 뭘 물어봐요. 그런데, 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기계가 거짓말을 안 해. 지금 뭔가 했어. 네가 잘 모르고, 네가 뭔 짓을 했는데 기계에 대해서 그걸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사람을 안 믿고 기계를 믿는다. 막 그렇게 막 이제 비난을 하거나 푸념을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또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시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한 건 잘못인데 사람을 믿어야지 왜 기계를 좀 말을 하더라도 기계에 대한 신뢰가 저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랬니? 글쎄 뭔가 실수를 했겠지. 그렇게 좀 온화한 말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냥 좀 지나치게 냉정하게 뭐 거짓말하지 마. 막 기계가 거짓말할 일 거짓말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 들어서 상처받으신 분들 예, 상처를 관리하세요. 치유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치유는 신만이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아무리 제가 뭐 천주교 신자네 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봐야 가장 밑바닥에 저는 과학과 계몽주의 예. 그런 객관적 증거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밑바탕에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17세기 이후 21세기잖아요. 지금 300년이 지났습니다. 17세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계몽주의자들의 노력을 걸쳐서 그게 대중화되었다는 것. 이게 대중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 몇 번 거론한 책이 있고 저 어제 아침에 자본주의에 관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이해를 위한 책들 소개하면서도 얘기했던 그 조엘 모키르라는 사람이 쓴 성장의 문화라는 책도 이런 계몽주의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해서 이성의 시대가 열린다 그랬을 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이성이 무슨 뜻인가. 너무나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이성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처럼 독일 관념론 철학, 예, 도이치 이데알리스무스 이거를 관념론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칸트에서의 이성 개념, 뭐 피트에서의 이성 개념, 쉘링에서의 이성 개념, 헤겔에서의 이성 개념 다 달라요. 똑같은 독일어 단어 표현은 붙은데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모아서 앞에 나왔잖아요. 베이컨. 그런 베이컨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명료하게 해명하고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서 또는 수학적 기호로서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그런 게 이성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막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신보다도 훨씬 더 좁은 의미에서 규정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이성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하면 미래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는 낙관적 진보주의. 낙관적 진보주의는 이제 심성의 문제겠죠. 심성하고 관련된 것. 그게 낙관적 진보주의가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뿌듯하지는 않은데 뭐 뭉클까지 가면 안 되겠고 뿌듯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응?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했겠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과학과 그것의 전개로서의 계몽주의라는 것을 논의할 때 새삼스럽게 떠올려 보아야 하는 것은 중세의 교회가 가진 위력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지배했다. 서구 세계를 지배하였죠. 여기서 지배라는 단어에 제가 헛다운표를 붙여놨잖아요. 그 이 지배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요 그 어떤 지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284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문단 두 개 요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느냐. 가톨릭 교회가 중세의 서구 세계를 지배하였다 할 때 어떤 요소들이 그 지배를 가능하게 했는가를 알아야 계몽주의자들이 노력을 거쳐서 이 과학의 성과가 대중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근대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 제가 쓴 역사고전강의가 있어. 그런데 역사고전강의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읽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양이라고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짜잘하게 방에 앉아서 이렇게 팟캐스트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다른 걸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읽고 서로 지배할 생각까지는 없죠. 지배할 생각이 있으면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지배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주도적인 담론으로서 그리고 사회 여러 영역에 스며들게 하려면 거기 있잖아요. 발문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이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그랬죠. 그게 맞아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 계몽의 정신을 불어넣으려면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지배하는 것이죠. 그걸 보겠습니다. 이 지배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전 시대의 문명이었던 로마 제국을 계승하였다. 자, 로마 제국을 계승하였다.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니죠. 이게 뭐냐?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 로마에서는 도그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리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서는 교의, 그죠? 교의, 그럴 때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그러면 나쁜 뜻도 있죠. 독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그마타, 예, 의견이라는 뜻이죠. 이론, 의견. 강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는 강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그마가 뭐지? 기독교는 어떤 이론으로서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교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다음에 그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과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가?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요 세 개가 묶여서 교의학이 되죠. 교의학. 그게 도그마입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것을 저기 교리사 그럴 때는 도그맨 게시테, 도그마의 역사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히스토리 오브 도그마. 교회를 나간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각자 마음속에 구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되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하고 중세 로마 가톨릭하고 딱 이렇게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니까 도그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구원의 방법이 다르니까 그건 다른 종파죠. 교파가 다른 게 아니라 종파가 다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이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로만 인정하니까 다른 종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의라고 하는 것, 도그마가 무엇이냐. 도그마를 집어넣는데 도그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론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중세에 들어오면 로마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중세에 들어오면 이 교회의 교의가 이 도그마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계제주 즉 법으로까지 이제 이우스,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법을 교회, 교회법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세속에도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도그마가 실증법, 즉 포지티브 로가 되는 거죠. 실증법까지 실정법, 실정법의 영역으로까지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서운 세상이죠. 사실은 무서운 세상인데 중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러니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겠습니까? 예, 사제가 임종에서 종부성사를 안 해주면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과학이죠. 의학이잖아요. 그거 거부해버리면 안티백스가 되는 것이죠. 지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이니까 로마 제국 계승,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교회, 아, 저기 로마법, 그걸 중세에는 교회법으로 계승했고 그 교회법을 현실 세계에도 적응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현실 세계의 실증성을, 실정법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종교적 희망과 두려움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건 무섭죠.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과 영혼을 지배하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력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원 등을 통하여 문명과 교육의 수단을 장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교육, 라틴어라고 하는 보편 언어를 통해서 이게 실현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죠. 저는 아무것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그냥 의견, 저는 도그마가 아니라 독사죠. 독사도 물론 도그마타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냥 어피니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뿐이죠. 자, 그런 것들 다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죠. 예, 로마 대주교였는데 이 교황은 제가 여기다 써두었듯이 부패한 자들 뿐인 듯 하여도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정말 실력으로는 정말 뭐 어떤 실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력으로는 원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 당연히 혈연에 의한 세습이 불가능하므로 실력을 갖춘 자였고 최고 수준의 학문과 통치력을 가졌다. 일단 그걸 이제 기본값으로 봐야 됩니다. 비인격적인 지속성을 가진 교회라는 조직의 뒷받침까지 있으므로 참으로 대단했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코퍼라티오인데 그게 바로 어떤 점에서는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법인체의 시작이죠. 법인체의 시작이죠.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을 비롯한 수많은 사제들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은 비인격적인 조직에 몸을 담고 그 조직을 유지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죠, 회사. 저는 이렇게 가톨릭 교회 이렇게 보면 회사라고 생각하죠. 직영점들이 많잖아요. 다 직영점이죠. 각 지역에 있는 성당들은 직영이고 신부님들 월급 받잖아요. 본당 주임 신부님 월급 받으니까. 네, 그 월급 받아가지고 뭐 처자식이 있기를 해, 뭐를 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홍은이동 성당 주임 신부 토마스 신부님이 그랜저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교중미사에 제가 저 자식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 신부님이 그렇게 하는 걸. 뭐 신부님이 그걸로. 뭐 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또 어떤 신부 오디오에 그렇게 꽂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책. 하여튼 신부님들 그런.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조직이 회사죠. 회사. 회사를 이렇게 보니 회사가 잘 돌아가는구나. 교무금을 갖다가 여기 전기체 해두면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만만히 볼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조직들은. 이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보는 게 공부를 해서 그런 측면들을 갖다 간취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중세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게르만족 전사 집단. 이게 무력을 가진 집단이죠. 그런데 교회에 비하면 세력이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요 게르만족 전사 집단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교회의 집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센 힘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30년 전쟁 뭐 이런 것들이죠. 대중을 휘어잡는 선전 선동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 게르만족 전사 집단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주역이 되고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죠. 그래서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컬 랭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언어로 통치를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라틴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의 지배자들과 힘을 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와 지역 정치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이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상업 세력과 손을 잡은 것 그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한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그때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독특하다는 건 마찬가지로 정치와 종교는 항상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뭐 정교 유착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유착되지 않으면 사라져요. 정교 유착이 안 되면 사라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흔들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좀 뿌리채 좀 흔들리게 된 사건이 뭐냐. 과학혁명을 거쳐서 계몽주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그게 빠집니다. 과학혁명의 주역들 중에는 아주 독실한 신자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계몽주의의 선도자들, 프로스타테스, 계몽주의의 선도자들은 아주 투철한 반종교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거론하는 계몽주의의 특징으로 드는 수 있는 건 뭐냐? 반종교주의, 특히 반기독교주의다. 그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